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9장 6절 말씀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참 잠언은 우리 가운데 주는 뭐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교훈이 남다르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잠언 9장은 지혜의 집 뭐라 할까요? 좀 이 대학이에요. 뭐 박사과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7개의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6절부터 보면서 그 7개의 기둥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조롱을 하더란 말이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몇몇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털 목사의 생각과 반대되는, 털 자기가 주장되고 자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과 뭐 구절부터 나오는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 일부 성경의 해석가들은 그 구절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죠. 구절을 봐보세요. 아니 7절로 구절을 봐보세요. 이 세 개의 구절인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신다면 미워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아니 그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갖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의 세력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박하고 이 비속어를 쓰면서 말이죠.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뭐 안티크리스찬들요. 뭐 그 기독교 안티 사이트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더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누가 염소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도 가르치기에 허용하면서 또 학교에서 진화론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랄까요? 학교에서 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뭐 창조는 뭐 가설이 아니느냐 뭐 어떤 여러분 진화론은 가설 아닌가요? 진화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되레 창조론을 증명해낸다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표현해서 뭐 인간이 뭐 아메바에서부터 아니 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과정에 뭐 증명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명할 수 없단 말이죠. 뭐 어떤 뭐 화석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막 그 어떤 분 그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분을 그 권투하는 분인데요. 우리의 손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많이 쓰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퇴화될 수가 있어요. 딱딱한 것을 많이 먹고요. 씹고 그러면요 광대뼈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대뼈가 나와야 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한데도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요즘은 그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많이 안 먹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그게 발달되어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뼈도 그렇습니다. 좀 더 운동을 많이 하고 힘있게 뼈를 쓰면은요, 뼈가 굵어지게 되어져 있죠.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이 그 시대마다 조금씩 뭐랄까요 사용하는 그런 부위들이 좀 더 다르고 이랬던 것이지 원형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뭐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또 어떤 그 설교가 중에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가 똑똑한 거예요. 이거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이 성경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대요. 이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나아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9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구절이 수없이 반복되게 되는 것을 성경 앞뒤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있을 때 맨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린 생명들이 배워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3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다시피 어리석음, 여러분 어리석음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요. 어리석음도 뭐 별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14절을 봐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어리석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더 어리석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참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온전하고 올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뭐 할 수 있고 뭐 깨달았고 뭐 이런 강조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16절로 18절을 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소위 얼마나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리석음의 학교를 향하여 가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방탕한 생활의 종말에 대하여 바이런 경은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나의 날들은 노랑잎 속에 있고 사랑의 꽃과 열매들은 가버렸네. 벌레, 암, 그리고 슬픔만이 나에게 남아있네. 바이런은 이 세상이 줄 수 있었던 모든 것, 즉 천재성, 준수한 용모, 명성, 그리고 부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벌레요, 암, 그리고 슬픔만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쫓아서 결혼도 하고 어리석음에 쫓아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생이 지겹다고, 나는 인생이 너무 진부하다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리석음이 아직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다고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는데 이 10장은 솔로몬의 잠언, 즉 솔로몬이 써서 편집한 그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언의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젊은 학도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 역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10장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훌륭한 운동선수 또는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므로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다음과 같이 아들을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적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들이 마침내 뭐 박사가 되었다고, 뭐 이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우리 아들이 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고,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아버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이 인생에 실패했거나 자기 아들이 여러 면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조용할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침묵만을 지킬 거라고요. 그러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요. 자녀된 젊은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 2절을 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땀 흘려 볼지 않은 것은 진짜 밑빠진 독과 같아서 술술 나가게 되고요. 그 재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의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3절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은 제가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잠언과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잠언이 있다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 기억이 되세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상고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또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전혀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 땅의 총리가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장 4절로 가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람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매우 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색한 사람은 또 그러한 삶을 산다는 사실은 잠옷 흥미롭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인색한 사람은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그와 반대로 후한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절이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물질적인 면에서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 롯에게 가축을 먹일 땅, 내가 좋아하는 땅이 있으면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큼 관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어요. 함에도 아브라함은 땅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 자기가 택한 땅으로 옮겨오지 않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삼촌이 좀 매우 어리석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뭐라 그럴까요? 평지,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했고 당신은 아브라함 본인은 그렇지 않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지런히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성경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즉 신앙과 게으름은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게으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10장 5절을 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것도 이제 대꾸가 되는 잠언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일하지만 게으른 자는 추수 때 잠을 잔다. 게으른 자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혹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선진들도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의 그 땀, 젊어서의 고통, 젊어서의 그 실패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을 때라고요. 제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습니다만 이 청년들에게 좀 고민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수고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봄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름이라고. 지금 거둘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진술들은 참 대단히 훌륭한 그런 진리라고 저는 뭐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잠언의 진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치 이 세상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사는 진짜 현자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 약삭빠른 그러한 어떤 이득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6절로 가보실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좀 한번 떠올리게 한다고 보는데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이 말은 사무엘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에 반해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게 하느니라.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7절로 가보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뭐랄까요? 수년 전만 해도 널리 알려졌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난다고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억되어야 하는데 자꾸 잊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D.L. 무디 목사님과 같은 분이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기철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귀중함을 너무 존 웨슬레 같은 분들을 너무 모르고 큰다고요. 그저 요즘에 반짝 빛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흔한 말로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스타디셀러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겠죠. 10장 8절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입이 미련한 자란 문자 그대로 입에서 말이 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말을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참 많죠. 그와 반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받아들여서요. 왕이지만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형통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벨사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은 매우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룻밤에 배설한 잔치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장 9절을 볼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랄까요?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금언과 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게 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전공법을 택하라 이거죠.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도 전공법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뭐 조금 뭐 하여튼 똑똑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된단 말이죠. 정직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상책이죠. 10절을 볼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눈과 귀는 서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한 후 눈짓을 하면 그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과 마음은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 그것은 커다란 근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